오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참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잘 산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기준은 주님 만날 때에 정확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 1차 판결 날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죽으실 때. 장례식에서 제가 많은 임종을 지켜보니까 대충 저분이 얼마큼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았고 얼마큼 이기적으로 살았고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가를 장례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하객들, 또 그들의 마음들, 생각들 이렇게 얼추 보면 참 그렇게 장래 임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1차 판결날이 여러분의 죽음의 날이죠. 제가 아까 호산나 이렇게 얼굴들을 쭉 보면서 제가 장래를 주관할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쩌면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잘 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그가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죽음을 준비하면서 산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인 것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면은 오늘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살펴봅시다. 그래서 대다수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전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면들이 사복음서의 내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44절을 여러분들이 똑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똑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자, 오늘 메시지는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였다. 이 본문은 아모스서에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서 9장에 보시게 되면 8장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정확하게 해가 비추리로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인 한 정치가의 죽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신 언약적 죽음, 사실적 죽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도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때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믿음은 이 팩트, 사실에 근거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역사적 사실로 오셔서 죽으셨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죽음이 이렇게 자연히 움직일 정도로 죽음이 있을까요? 성경 기록대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의 죽음의 영향력이 온 우주에 가득 알려지는 초점이 되었다. 참 신비하죠? 예수님 죽음 자체가. 자, 제가 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참 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회로 북유럽에 갔을 때에 한 이틀 동안 해를 못 봤던 때가 있어요. 그 해를 못 보니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평소에 그냥 좋았던 사람이고 대화를 잘하는데 대화하기가 싫어요. 막 짜증이 나고 한 이틀쯤 되니까 야 이거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했던 때를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빛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의하면 어둠을 죄로 표현합니다. 왜 죄로 표현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이게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가 죽으셔서 죽으실 때에 그냥 죽으셨다 이러면 되는데 빛이 사라졌다 이러면 되는데 해가 빛을 잃는다.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해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사건이죠.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빛인데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고 거대한 하나의 뭐 지구보다 훨씬 큰 그냥 시커먼 물체가 털렁이 우주 하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useless, 아무 쓸모 없는 무의미한 그 해는 해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것을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말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습관적으로 졸린다거나 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된 말입니다. 사람이 생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꾸 인생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쉬운 일에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게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반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사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큰 죄의 결과일까? 이 예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게 외치시는 절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한번 화면을 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버리셨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둠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를 때 그의 관계에 끊어지는 아픔을 주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고 목회를 좀 경험해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이 실패하거나 뭐 개인의 갈등이 있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요즘에는 이제 저희 동기들도 모이면은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뭐 전립선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인간이 참 이게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그 많은 무게감에 눌려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이 뭐냐고 하면은 이별의 아픔입니다. 갈등이 풀지 못하고 떨어져 간 지체들이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칼을 도려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제 방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퍼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픔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거나 또 분리된다거나 혹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 때문에 분리되어지고 버려지고 왕따 되어지는 이 이별의 아픔이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맞죠? 이게 큰 아픔이에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이혼의 상처로 인하여 평생 동안 한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이별의 아픔이 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의 의미는 여러분이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 갈등, 질병, 늙음, 이별의 아픔, 죽음의 아픔, 고통, 이 모든 죄의 진노를 그한 몸으로 다 받아안으시고 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이온 인류의 어둠과 죄의 권세와 오용과 혐오와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으로 다 받아안으시니 마지막 절규의 외침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죄의 오염을 짊어지기 위한 결과라. 예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고 모든 인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아안으시고 하실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마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죽으러 오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희한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의 영어 찬양의 Above All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제가 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Ab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 위에 이런 뜻 아닙니까? All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Above All.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후영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한 정치가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존귀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마치 버려진 장미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서 죽은 이유가 뭘까? 대속물, 대속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셨다.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It is pai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aid, 값이 지불되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혹은 평생 동안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여러분 타고 싶은 자동차를 사신다거나 값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고 싶은 옷을 값을 주고 사셨어. 딴 사람 줄까? 안 줄까? 새 차를 뽑았어. 다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줘야 안 줘요? 잘 안 줘요. 이 내 것이 된 거군, 내 것. 페이드. 이미 지불된 거, 내 소유. 그래서 저는 뭐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대속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으므로, it is paid. 이미 지불되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니 don't touch.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마.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이야 이거는. 주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줍시다. 줍디다 주님께서. 야, 이미 너 값이 지불되어서 내가 목숨과도 바꾼 넌데 너 몸 함부로 놀리지 마. 이런 것 같아. 왜 아멘 안 했어요? 너 함부로 놀리지 말고 좀 값비싸게 굴어. 이런 것 같아요, 주님. 값비싸게. 그냥 너 허접하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회복해 주었으니 네 몸뚱아리, 네 마음, 네 언어 함부로 놀리지 말고 좀 감나게 살아.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쓰면 제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옆집 저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함부로 굴지 맙시다. 좀 옆집 저에도 값비싸게 좀 굽시다. 값비싸게. 우리 존재가 주께서 목숨 바쳐 바꾼 존재라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시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이 막 후지게, 막 돼지가 흙탕물을 굴르듯이 살아가는 거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요. 주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23장 45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와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게 왜 여기 적혀 있을까? 여러분, 여기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우리 뭐 여기 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뭐 몇 메타 되겠습니까? 한 4메타 됩니까? 예, 건축하시는 분들. 이 성전의 규가, 높이가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가 되니까 몇 메타 정도 됩니까? 한 15메타에서 뭐 전후.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성전이거든요. 새 삼성전입니다. 헤롯 당시의 성전의 높이는 4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머릿속에 계산 나오죠? 15m에서 20m 사이입니다. 그리고 휘장의 두께가 자그마치 10c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에 뭐 한 3, 4배 되는 높이에 10cm로 되는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황소 두 마리가 휘장을 양쪽에서 잡아서 끌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휘장의 센치입니다. 여기에 큰 메시지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다 같이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누님 집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볼 기회가 없겠죠. 우리 누님 집에 가면 현관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누나가 이제 그 대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벽에 뭔가를 하나 확 열어 제치는 그림인데, 그 열어 제치는 그곳으로 빛이 들어오는, 아마 이 히브리서 9장을, 10장을 묵상하다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의 나름대로 추측인데, 저는 늘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사실 숨막히죠. 뭐 이렇게 밖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냥 어두워, 그렇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 분 계셔? 막 콧내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막 정신병자지.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어둠이 꽉 있는데 이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빛을 열어제끼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말씀하는 메시지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아버지라고요. 예, 네.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그의 일평생의 삶을 나타내셨다고 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만 부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 이제 그 다음 하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분도 새벽 미명에,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새벽 미명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평생 동안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있어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 죽음에 온 인류의 진노를 거머쥐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하였던 것처럼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한 번만 쓰면 돼. 야 그냥 너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항상 네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 헷갈려, 암송할 때 어떤 때는 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목숨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죠. 근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느 이제 신학자가 이 먼저라는 부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first의 개념이 아니다. first가 있으면 second가 있어야 되고, second 있으면 third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먼저라는 부사는 first의 해석이 아니고 only,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져요. 죽이 회복된다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순간 해결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참 안타까운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해서 그를 이제 수를 걸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목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죄목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세 가지 제목이에요. 우리 백성을 첫 번째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정치적인 모함으로 정치적인 포로로 이 사람을 이제 예수를 몰아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면서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종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콩고물을 다 뜯어먹고 그거 아시죠?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평생 동안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막 청소해버려 뒤집어엎어버리니까 눈에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무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들이 아니고 지방에 흩어진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13계정을 만들고 이것만 지키면 의인이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칭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보이죠. 자기네들은 저 사거리에서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세리와 창기들이 저쪽에서 기도할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리주의자들, 구별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되어서 예수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파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해요.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정통이고 예수는 무당인 거예요. 자기들의 정통을 깨버리려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 규정, 자기들의 그 박스, 자기들의 기득권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이비 무당으로 찍어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자기의 규정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적이 되는 갈등의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으니 어느 순간 내가 분리주의자가 되고 구별주의자가 되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아니하는 이 갈등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어떤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갇혀버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둠이죠. 평화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내 규정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가정에 평화가 없죠.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별이 있고 분리가 있고 떠남이 있습니다. 같이 살 때 갈등의 벽이 있어요. 한 교회 한 지붕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백부장이라는 분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주목할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주목하다, 관찰하다, 얻다, 경험하다.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한 백부장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언어, 행동, 그분의 제자들의 모든 동태를 관찰하고 주목하고 또 보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복된 죽음 아닙니까? 강신일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던데, 이분이 이제 믿음의 간증집인데, 이분이 암에 걸린 이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썼던 투병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암에 걸려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암에 걸리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규칙적인 습관을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걸어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자기 일제 빼곡하게 암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바뀌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암을 주야로 묵상하고 인터넷을 보고 책을 봐서 나의 모든 삶이 1년 안에 싹 바뀐 거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언가? 내가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묵상한 것이지 주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 말입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 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선포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저분은 미련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를 주야로 묵상했던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어둠이 짙게 내려 깔린 얼굴의 표정들을 제가 감지합니다. 돌 같은 마음, 품을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응어리, 그 갈등 구조를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절망과 낙담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분들의 아픔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체험하십시오. 주목하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주야로 주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면은 나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찬송케 한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듯이 나는 외롭고 좋은 길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야 주의 자녀
여러분 돌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은혜로 깨어질 수 있겠어요?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올 수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속에는 어둠, 갈등, 칠흑 같은 절망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는 처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